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깨우시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벌써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리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참 큰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분들 그렇게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말씀 의지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결단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무 증거
믿음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서리라.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눈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네.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인간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광이의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누구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나 불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주여를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위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그 말씀 붙들며 주님 걸어갑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따라가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고백해보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감사해.
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네. 주님께 감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경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이 나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러한 간절함 가지고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의 모든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또 말씀이 이끄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가운데로 모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 함께 하신 그 은혜가 가장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모든 일상들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타고 서는 것 주님께 있으며 우리가 하고 멈추는 것이 주님께 있으니 모든 전쟁이 주님 안에 속해 있음을,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구하신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찌르게 통과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부디 그 말씀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수지 3부를 섬기시는 주양한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찬양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찬양팀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주차 봉사로 또 우리 교육부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섬기시는 분들, 미디어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예배위원으로 함께 헌신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다음 세대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제 분당 채플에서 그러했듯이 지금 이 시간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의 학부모들, 그리고 청년들까지 한 번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 어린이 청소년들 정말 대단하고요. 새벽부터 깨워서 씻겨서 입혀서 데리고 오신 학부모님들도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4일째가 고비인데 포기하지 않고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함성, 괴성 그리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속 서 계시고요. 제가 짧게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학부모님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만이 줄 수 있는 밝은 웃음이, 평강이, 능력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어렸을 때, 우리 청년인들이 아직 젊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완전히 푹 빠져서 평생을 주님과 신나게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에 인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멘을 크게 해주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보다 낫구나.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도 여러분 주위의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을 보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한 번이라도 아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또는 쓰다듬어 주시고 꼭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와,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와, 너 정말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다. 칭찬과 격려를 먹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당신을 보니 피곤이 싹 가십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금 내 영혼이 몸에 붙어있는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을 보니까 피곤이 싹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채플 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에서 인사 나눠주세요. 분당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분당에서 인사 나눠주세요. 수지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리 채플과 필그림 하우스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분당과 수지에서 구리 채플과 필그림 하우스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을 크게 하는 거 보니 아마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주님과 동행케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 살아계신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보여주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의 성녀로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만 성녀의 능력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에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입니다. 만약에 내가 무슨 실수나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다면 몸은 괴롭더라도 마음이 혼란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내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구나. 적어도 이해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잘못을 한 것 또한 아닙니다. 어느 날 불쑥 불청객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삶을 찾아왔습니다. 그 그릇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조차 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내 인생에서 목자 하나만큼은 제대로 만났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 주시면 안 되나요? 쉴만한 물가에서 언제까지나 정착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설령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없애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를 이런 험곡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누구라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과 더 당당하게 든든하게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험곡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의미는 축복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메시지이죠. 아니, 푸른 초장에 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저주 아닌가요? 저주처럼 느껴지는 이 험곡이 도대체 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실제로 목자가 왜 사랑하는 양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의도적으로 인도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에서 이종영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따라 초장을 옮겨가며 살아야 합니다. 추운 겨울 한철 양들은 주로 우리 안에서 지낸 후 초봄이 되면 양 우리를 떠나 초장으로 나아갑니다. 싱싱한 새꼴을 마음껏 먹이기 위함입니다. 유능한 목자들은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시원한 산 정상으로 이끌어갑니다. 거기에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기에 좋은 시원한 여름 목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 가을이 되면 다시 산기슬로 내려와 방목을 하다가 마침내 겨울이 오면 다시 우리 안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양에게 싱싱한 꼴,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여름이 되면 목자는 가장 시원하고 푸른 초장이 있는 산 정상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푸른 초장에서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거기서 천년 만년 텐트 치고 살면 좀 안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는데 양들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냥 여기서 안주하면서 살 것 같은데 목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들이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그 땅은 반드시 황폐해집니다. 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토양도 버리고 곧 있으면 양들도 굶게 될 것입니다. 이미 땅이 황폐해진 다음에 움직이면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움직여야 됩니다. 특별히 여름철이 되면 가장 싱싱한 풀이, 가장 최상급의 꼴이 어디에 있을까요?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으로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곳의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가장 싱싱한 풀과 꼴이 기다리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가 가장 시원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여름철을 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나가시는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선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나 최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풍성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고 짧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계곡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하면서 수도 없이 똑같은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나만 이 험곡을 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너에게 최고의 것을 선사해 주기 위해, 내가 너에게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주셨던 고난이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돌아보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우리는 더 강인해지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독이 아니라 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지난날의 고난 덕분에 오늘날의 내가 되었구나라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참 역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심하게 많이 아팠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아파서 휴학계를 내고 1년을 그냥 제가 간호를 받았어야만 됐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불치병을 선고받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고난 덕분에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자,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야 되면 가장 먼저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모르는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에게 찾아오던 친구들이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내가 정말로 큰 고난을 겪어보면, 내가 정말 큰 공경에 빠지게 되면 바로 그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가짜 친구인지가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아주 분명해집니다.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그동안 가짜 친구였던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고난 덕분에 내 인생에서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고난 덕분에 내 인생에 정말로 소중하고 진짜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고난 덕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덕분에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지무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고난 덕분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덕분에 저는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덕분에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만을 붙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고난 덕분에 하나님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덕분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덕분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덕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이 아니라 고난 덕분입니다.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고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으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난 덕분에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으며 유한한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를 깨닫게 되어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버릴 인생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 더 집중하게 되었으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겠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 첫째 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었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실까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유독 나한테만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푸른 초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험곡을 통과해야 되죠?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이거 싫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제발 좀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됩니다. 삶이 평탄할 때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누가 고백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그분에게는 가장 완벽하고도 무궁한 지혜가 있으니 지금 당장 이해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무궁한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 이때 나를 이 험곡으로 인도하신다면 가장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구나. 왜 여기가 지혜로운 선택인지 나는 몰라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니까요. 나는 유한한 존재이니까요. 나의 시야는 너무나 좁고도 짧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이게 최상이구나. 이게 최고로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최선의 길로, 최상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겠구나. 이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어서 가서야만 축복이 아니라 여정도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의미는 바로 평강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양의 입장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잔잔한 고백이 아니라 기쁨의 탄성입니다. 여러분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제게 목자가 있는데요. 그 목자가 누구냐 하면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입니다.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2절에서도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4절 갑자기 나의 삶에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불쑥 등장했을 때 시편 기자의 감정과 마음이 어떠할까요? 당연히 당혹스러웠겠죠. 그것을 감정으로 표현을 한다면 두려움, 무서움, 불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구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천천히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선이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선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4절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호들갑떨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1절에서도 기쁨이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 4절에서도 여전히 기쁨이에요. 아니 푸른 초장에서 감사였는데 험난한 험곡에서도 여전히 감사입니다. 1절에서 기쁨으로 반응했던 시편 기자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전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면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또 기뻐하다가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는 좋아하다가 왠지 내가 싫은 상황이 오면 또 불평하다가 이런 롤러코스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타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편 기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동요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기뻐하고 여전히 여기서도 평강을 누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도대체 왜?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푸른 초장에서 느꼈던 평강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4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양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선 처리에서 신앙 싸움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가파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어두운지 거기에 시선이 꽂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될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와 지팡이에 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자를 아는 양이라고 하는 책에서 장원철 목사님은 이러한 시선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양은 무능하고 둔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4절에서 사망의 계곡을 통과하는 양은 태엄스럽기만 합니다. 저 앞에 목자가 보이고 그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자기를 보호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지난번에 머물렀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지팡이가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바뀐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 단지 환경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둔하기 짝이 없는 양도 그나마 재빨리 머리를 굴려봅니다. 내가 푸른 초장이 있을 때도 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었는데 지금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렇다면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안전할 거야. 머리 나쁜 양도 이 정도 머리 굴릴 줄은 압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 계산을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양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양은 굉장히 우둔하고 멍청한 동물입니다. 근데 그 멍청한 양도 생각해내고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죠. 잘 생각해보자. 푸른 초장에 있을 때 목자의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었잖아. 그곳으로 나를 능히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었잖아. 그런데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의 손에 달려있고 나의 목자는 여전히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니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구나. 상황만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변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겠구나. 그럼 이제 됐어 하고 안심하는데 양도 할 수 있는 생각을, 양도 할 수 있는 계산을 우리는 못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뭐만도 못한 존재다? 양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바로 나구나. 내가 양만도 못하구나. 양도 할 수 있는 생각을 왜 나는 못해내는 걸까? 양도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문제 없음이라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계산도 못하니 정말 양만도 못한 존재가 나로구나. 자, 우리가 2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때 양이 푸른 초장에 웬만해서는 잘 눕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양이 비로소 눕게 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최우선적으로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려움에서부터, 무서움에서부터. 왜냐하면 양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포식자가 습격해올지 몰라서 항상 불안해서 벌벌 떠느라고 도저히 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포식자가 습격해오면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에 그가 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자가 함께하니까. 목자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목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들깨나 늑대나 사자나 곰이 습격해올 때 목자가 능히 싸워서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자, 그때 목자는 그러한 포식자들과 무엇을 들고 싸웠을까요? 막대기와 지팡이, 특별히 막대기가 공격용입니다. 지팡이는 인도할 때 더 유능하게 쓰이는 도구이고요. 근데 막대기와 지팡이가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도, 험곡을 통과할 때도 여전히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도할 수 있는 계산 우리도 좀 해봅시다. 그리고 양도 누리는 평강 우리도 여전히 누리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승리입니다. 이것 또한 정말로 역설적인 의미이죠.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적이 무엇입니까? 사망 아닌가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재정난에 시달리겠지만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단 하루도 재정난에 안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극심한 관계적인 갈등을 거의 매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물론 관계적인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거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만 사망 또는 죽음만큼은 모두가 경험해야 됩니다. 누구도 면제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왜 고난의 의미가 승리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번째 구절,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만큼은 제가 한글 성경에 조금의 번역상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walk through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통과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통과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 의미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학교를 다닌다, 그리고 내가 학교를 통과한다.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특별히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냥 거기 갔다 왔나 보다, 또는 학교 자체가 목적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학교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학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는 내가 진정한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임시 장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무슨 어디 소풍 다니듯 등산하든 다니지 않아요. 우리는 험곡을 통과합니다. 지나갑니다. 벌써 목적의식이 딱 느껴지죠.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정착하지 않습니다. 여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 끝장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따로 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굉장히 이 시간이 안 끝날 것만 같아요. 영원히 여기서 정착하다가 끝장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요, 통과한다니까요. 통과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이 임시처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과해서 지나갈 뿐이고 우리는 산 정상을 향해서 갈 것인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냐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우리에게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정상에 도달해서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여전히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한글 성경 번역에 아주 작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무슨 말이냐? 사망의 음침한 계곡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의 음침한 계곡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어두운 헝곡을 지날 때 거기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림자에 의해서 구타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림자가 여러분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던가요? 그림자가 달려와서 누군가를 죽였던 적이 있나요? 만일에 그 골짜기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면 조금 더 긴장되겠죠. 근데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뿐이에요. 그림자는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림자가 아무리 크고 무섭게 생겼다 한들 그 그림자가 나한테 뭐를 할 수 있는데요? 잠시 잠깐 깜짝 놀라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그림자는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없고 구타할 수도 없고 폭행할 수도 없고 위협할 수도 없고 죽일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위협을 줘서 순간 깜짝 놀라게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앞으로 주어질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서 나는 여기 정착해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것뿐이니 이미 나는 승리했고 지금도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므로 그 그림자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러면 승리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인생에서 통과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곳에 있기 원치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나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 나는 좀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고생하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유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유형일까요? 지금 당장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신지 이해는 가지 않아요.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거기에도 의미가 있겠지, 하나님의 또 더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버텨내고 견디어내는 사람입니다. 자, 1번 유형이 불평하는 사람, 2번 유형이 견뎌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죠. 2번이 아니에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큰 박수로 여러분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신히 버텨내고 견뎌내면서 간신히 이겨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번 유형의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간신히 버텨내기만 하는, 간신히 견뎌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콧노래 부르는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덩실덩실 춤추는 사람,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 산 정상에 올라가서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험곡을 통과하면서도 승리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으로 탄성을 지르는 사람,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밤잠 설치지 않는 사람, 여기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라면 여전히 기뻐하는 사람, 여전히 노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이 쉬웠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어차피 인생은 고해입니다. 예전에도 고난이 있었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라면,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춤추고 콧노래 부르면서 이곳을 통과할 수 있으니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또는 현재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고난 중에서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오히려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계곡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주님을 보고 주님만 보게 하사 주님께 고정된 시선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계곡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춤추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신히 이겨내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블레싱 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블레싱 축제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블레싱 축제가 무엇보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번 블레싱 축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의 VIP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이 진행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설, 영상, 음향, 송출 등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아버지를 승리하는 블레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속한 목장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우리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쉬운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꿈꾸며 이루는 목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목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가 가득한 목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목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차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시간이 되시면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손을 잡고, 그리고 머리에 부모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없다면은요, 마음에 품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나게 믿음 생활하고 걸작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약한 제가, 부족한 제가 어찌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그래서 고난 중에 축복이 있고 고난 중에 평강이 있고 고난 중에 승리가 있는 가정이 우리 가정되게 도와달라고, 네. 이 시간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주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에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